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에서 실시하는 중독증회복방송국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회복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집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의 중독 문제로 여러 곳에서 회복자료들을 찾아보시면서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와 이혜왕 선교사에 대해서 자주 보셨고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간 이혜왕 선교사님이 중독증 회복 사역에 헌신해 오신 내용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예, 이정미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주셔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건강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1999년도부터 지금 9년째 모든 중독증 회복 치유 사역을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은 실제로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같이 합숙을 해서 가족까지 해서 약물 회복 모임을 그동안 한 400여 회 실시해왔고 또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중독 도박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회복 모임을 실시해서 약 450회에서 한 850회 정도 모임을 했고 또 매주 토요일 날은 청소년 게임 중독 회복 모임과 또 화요일 날은 우울증 회복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들은 오시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도박, 마약, 알코올,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음식 중독, 쇼핑 중독, 부채 중독 등 중독증이라면 모든 것의 그 전문적인 회복 이론으로 치유 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그간 850여 회나 되는 많은 회복 모임을 직접 진행하셨군요. 그럼 이렇게 힘드신 중독증 회복 모임 사역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처음에 제 주위에 중독자들이 좀 몇 분 있었고 1997년도에 제가 나성 바이블 칼리지 통신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 하도 그 과정이 좋아서 분교 사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공부할 때 그 느낀 것은 성경을 눈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세 번 읽는다는 말에 그 감화를 받아갖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힘들어서 우리 삶의 그 문제들과 연관지어서 그 전도를 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위에 중독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치유하는 기관들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중독자 가정들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그 시작했죠.
중독자 가정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을 해오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들도 있으실 텐데 좀 그런 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은 그 회복으로 나와야 할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적어야지만 우리의 그 건전한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는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가정 중에 한두 가정은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중독 문제로 그 힘들어 하실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람 있는 점을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중독증 회복에서 그 네 가지 장애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중독자의 그 심한 거부반응이 있어요. 회복 얘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하죠. 두 번째는 중독 가족들도 심한 수지심으로다가 외부에 알아보지 못하세요. 그 다음에 셋째는 사회와 그 일반인들은 중독 문제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세요. 예를 들면은 중독자들은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못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병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네 번째는 중독자나 가족 모두가 다 망가지고 나서야 아 이게 중독이라고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기 치유가 아주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담 약속을 내게 한 10분이 전화하시면은 그 중에 한 가족만 쇼업돼요.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10가족 중에 한 가족이 나온 사람 중에서 장기적으로 회복하는 사람은 또 10분의 1이에요. 그냥 한두 번 나왔다가 그냥 가신다고요. 어떤 가족은 선글라스 쓰시고 그 다음에 모자를 운동모자를 눌러 쓰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독자 1,000명 중에 대개 1명 정도가 회복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시면 12번만 참석하시면 3개월이 돼요. 그럼 우리가 100일 파티를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마치 갓 돌을 지난 100일을 지난 그 아이가 목을 가는 듯이 중독자분들의 그 회복된 모습과 가족들이 그 삶에 다시 그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그 보람을 느끼죠.
방금 회복 모임에 3개월만 참석해도 중독자분들이 회복되시고 그 가족들이 다시 삶에 소망을 가지는 모습 속에 대단한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힘드신 일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역을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이 계신가요? 좀 사역의 어려운 면들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다 그렇죠. 지난 9년 동안에 실제 회복 모임에 2년 이상 참석을 해서 회복된 사람들 중에서 마약에서 2명을 후원자, 스폰서를 시켰고 또 도박에서는 10명의 후원자를 시켰고 또 온라인 회복 모임에서는 사이버 섹스 성중독자들이 많이 나오세요. 이분들은 안 해두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 중에서 세 분이 지금 후원자로 있습니다만 문제는 회복된 다음에 다시 가정과 사회생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때 중독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회복된 사람들이 그 회복 봉사 연결이 어려워요. 또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회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남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중독증 회복 사역은 처참할 때 회복으로 나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회복되어도 다시는 연락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상이므로 대부분 제가 혼자서 9년 동안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항상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죠. 그런 문제가. 또 해외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가 한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그 회복 모임 광고를 내는데도 그 경비를 내야만 돼요. 사실은. 물론 그분들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박으로 다 망가진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게 자취 헌금으로 더 어려워서 제가 자비량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예로 뭐 대형교회에 계신 그 재정위원으로 계신 분이 자녀 때문에 회복 모임에 한 몇 년간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 한마디면은 한 달에 몇백 불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를 알고 거기를 왜 도와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그 가정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건 못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 심각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중독 사역을 직접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시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교사님, 아무래도 중독에 처하면 거부 반응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독자분들을 회복으로 안내하시는데 상당한 인내와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회복으로 나와도 그 본인이 가족은 그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당신이 회복 모임에 안 나가면 나는 이혼하겠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해서 나오잖아요. 그냥 나와 앉아서도 뭐 도박 빚을 갚아준다. 혹은 마약 자녀가 밖으로 쫓아냈다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다. 뭐 이런 조건으로 오기 때문에 그 중독자들은 they have no motivation. 그 아무런 그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마음을 안 열어요. 그게 한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청중의 반응이 없는 회복자의 반응이 없는 사람을 앉아놓고 하는 것이 힘들죠. 또 회복이 돼도 이분들은 그 인모티브하는 성격이 있어요. 만 10년간 중독 행위를 했다. 그 중독 행위를 끊어도 10년 전에 이모셔널 에이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떠날 때 그동안 정말 선교사님한테 참 도움 많이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어느 하루 안 나오면 전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당이나 그 마켓에서 만나도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아는 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누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이런 사역하면 외롭죠.
정말 힘들고 처절할 때 회복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공공장소에서 회복자를 만나도 먼저 아는 척을 하실 수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묵묵히 사역을 하시려면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중독자를 회복을 시키면 그 전체 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다 형제, 다 그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뭐 예, 오른팔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아마 이런 방송이 나가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들었다고 해도 고맙다고 전화 온 사람도 그런 것이 중독증 회복사에게 상당히 저기 애로점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중독자 회복 사역을 계속 하시는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독증 회복 모임을 한 850회 했어요. 그러니까 연인원을 한 번에 한 5, 6명만 참석해도 한 5천 명의 그 정서감정이나 그런 교류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노하우는 대단하죠. 제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저는 많은 그 10여 년 동안 그 중독 과정에 초참해지고 회복으로 나와서도 그 다음의 과정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그 필요한 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5년, 10년을 그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어떤 때는 뭐 밤중 12시가 넘어서도 성교사님 우리 집사람이 지금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전화를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성가시러 오는데 이제는 참 그게 제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제가 말 한마디로 가서 데려들어라. 그 사람은 환자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이혼 안 하고 사는 걸 볼 때 뭐 제가 좀 고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독자 한 사람을 회복시키면 그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훌륭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인분들이 이런 곳을 몰라서 못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포분들이 대개 이민생활이 어려우니까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각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대개 이제 혼자 그 새벽기도고 뭐 이런 종교적 생활을 정진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얘기 들어볼게요. 그럼 교회에서 왜 남편이 요새 교회 안 나오느냐. 그럼 이제 그때에서야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뭐 중독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것이 영적 각성으로만 다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또 열심히 또 몇 년을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독자는 낫고자 하는 그 동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예를 들어서 도학자인 경우에 도학빚이 한 만불 있다. 그러면 가족이 교회 가자. 그럼 같이 참석하면 도학빚을 갚아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임이 와서 어떤 분은 뭐 선교사 공모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오시고 목회자 자녀분들도 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말씀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해달라 그러면 평상시 잘 알겠지만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른다고 그래요. 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십계명을 얘기를 해줘도 듣고 나면 아 그런 게 있었다고 맞는다고 그러지만 그 말을 생각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서 이 중독증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아시면은 우리가 암병이 걸렸으면은 바로 그 신앙적으로도 하면서 그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나 혹은 그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정신병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신앙적으로만 자기 종교적으로만 하기로 하려고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더 그 worse 악화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모양 평생 날 수 없는 난치병이에요. 재발을 안 오고 잘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독증 회복 치유의 하나의 골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완치시켜줄 수 있다고 그러고 나는 다 났다고 하다가 재발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으셔갖고 이것은 그룹 모임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서 부모님이나 혹은 뭐 이렇게 자녀 놓고서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이 중독자들은 대개 몇 단계로 가냐면 처음에 알리바이를 대요. 난 이런 일은 없었다. 누구 친구 만나러 갔다 같이 도박장 안 갔다. 마약 안 했다. 알리바이를 먼저 하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라잉을 해요. 그래서 알리바이하고 라잉 소재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디나이어를 해요. 그래도 디나이어도 다 떨어지면은 나 원래 이런 놈이다. 어쩔래.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만약에 중독자인 경우에 부인이나 그럼 이혼해서 집을 나가겠다는 먼저 나가버려요. 그리고 부인이 이혼한다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아내분들은 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한 100여불 주고 그냥 가짜로다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서류를 꾸며다가 뭐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중독자의 그 생리를 모르는 거죠. 나가버리면은 더 나빠져요. 또 나가는 걸 좋아하고 간섭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회복 방법을 알고 있다가 어떤 그 거부 반응을 취하는 중독자를 뭐 이거 한번 도와줄게 여기는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요새 또 잘 모르시는 것이 대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뭐 차를 대주고 뭐 컴퓨터 사주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18세 이후가 되면은 성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주의도 줄 수 없고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개 청소년들은 뭐 상담 많이 나온다 그러지만 이게 상담 치료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그룹에 앉으면은 서로가 똑같은 문제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도. 그래서 그룹 안에서 다시 어니스트한 스피킹을 하기 시작해요. 정직한 말을. 아니 금방 도박을 하고 온 사람, 금방 마약을 해서 얼굴을 보고 눈동자가 빨간 거 보면 마약한 줄 아는데,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 안 했다고 부모한테는 할 수 있지만 동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 리커버리 미팅이 상당히 그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있죠.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이 중독증 회복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사역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중독증 회복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이 감동적인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약을 해서 그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이 그 부모한테 같이 와서 다시 그 학업을 계속하게 되고 직장에 다니는 걸 볼 때는 대견하죠. 예, 대견하고. 또 이혼 서류를 이분들은 대개 보면 이제 영주권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혼 서류를 한국 정부에다가 이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영사관에다가 통해서 한국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6개월인가 기간이 있어야 다시 리컨시더레이션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하루 전에 짐을 다 정리하고 한번 찾아와서 2년 만에 그 회복이 됐어요. 이분들이요. 두 부부가. 그 당시에는 그 산하 제한에서 자녀가 없었죠. 헤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위에 지금 두 따님을 낳고 또 집도 샀어요. 그 다음에 차도 한 대 있었는데 지금 큰 좋은 차 두 대도 굴리고 직장 다니고 그런 거 볼 때는 그건 뭐 보람이죠. 예, 정말 보람이죠. 그분들이 그날 안 찾아왔고 이런 모임이 안 나왔으면은. 예, 그리고 또 이혼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런 모임에 오면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빚 정리 때문에 형식상으로 이혼한 사람 외에는 진짜로 갈라서 이혼한 사람은 아직 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데 왔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오시면은 내게 가족분들한테 중독증은 병이다. 남편분의 좋은 성격하고 병적인 성격을 구분해서 봐라. 그 남편이 지금 암이 걸렸다. 고혈압이라면 이렇게 야단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부인들도 마음이 많이 그 사그러지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회복몸이 안 나왔다 그러면 벌써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이유도 모르고. 또 이혼을 하시면은 남편의 중독 문제로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남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해서 다시 재혼할 때도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도박 문제로다가 남편하고 이혼하는데 다시 잘 보살펴서 정말 다시 재혼하는데 그 사람 또 도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한인사회 지금 굉장히 비참한 거죠. 우리가 지금 100만 인구라고 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중독증을 보면은 한 15%가 돼요. 근데 15%에서 배우자 한 사람 혹은 부모님 어머님 한 분만 한다더라도 우리 전체 한인 인구의 30%가 중독 문제로다가 정말 중독자들은 대개 60%가 자살 컨시더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자살 시도는 대개 한 20% 해요. 그다음에 중독자 가족분들도 부모나 뭐 아내가 됐든 간에 자녀가 됐든 대개 20%가 자살 생각까지 해봐요. 근데 창피해서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 못 알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초참한 생활을 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해와서 알아요. 그것이.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제 그 회복 모임에 이제 올 때는 그 싫어서 와요. 한두 시간 진행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교과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전부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손을 다 붙잡아요. 제일 이제 방이 없어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앉아서 해요. 그 손을 붙잡고서는 우리가 평온 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아주 그 짧지만 중독자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우리 손을 좀 더 같이 받쳐들고선 이제 우리들 혼자서 중독증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하면서 우리가 외치고 그럴 때는 참석자 모두가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 내가 한 번만 견뎌보자.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으니까 one day at a time. 오늘 하루만 끊는 것을 30번 안 하면 한 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physically, psychological withdrawal symptom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 먹듯이 중독행위 그동안 10여 년 해본 사람은 중독행위를 하지 않으면 alive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도 나중에는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가 어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해야지만 다시 그 도파민이 올라가듯이 이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그 감명받고 정말 올 때는 좀 힘들어서 와도 괜히 왔다 해도 끝날 때는 잘 왔다 그러고 그 바깥에 이제 도박 모임이 12시에 끝나는데 대개 밤에 파킹라스는 안 가고 뭐 1시, 2시까지 가는 사람도 많아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교회 가도 친구한테 가서도 그 자기 그 아픈 얘기는 못 하잖아요. 가족들도. 그냥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은 뭐 차에다가 불 켜놓고서 새벽 4시까지 하고 그 초참하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대견하죠. 대견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요. 싸우고 이제 그냥 집을 나온 부인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선교사님, 회복모임 마지막 평온기도 다음에 참석자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우리들 혼자서 중독증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독증 치유에는 회복모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한인사회에서 이 회복모임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회복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기존 그 이 상담 기관들하고 조인트해서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이게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서로의 그 작은 이해관계로다가 결렬이 됐어요. 근데 중독증 회복사의 중요성은 되게 알고 계세요. 아, 이건 무섭구나.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0%가 그 자살 생각을 하고 한 20%가 자살 시도를 하고 중독자 가족들도 한 20% 자살을 생각을 하는 정도의 그 심각한 문제는 잘 모르고 계신 거죠. 본인들이 얘기 안 하시니까. 또 정부에서도 지금 도박 수입으로다가 세원 포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과연 재활 치료에 어느 정도 쓰느냐 이거죠. 이거 달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못하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중독증의 위험성은 알지만 처참한 건 모른다. 그 내면은. 그리고 중독증 회복에는 스피리추얼 어웨커닝, 영적 각성이 아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기관들은 자체에서 지금 중독증 회복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참석자를 보고. 당신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메토실에서 중독증 회복 모임을 한다. 또 아주 허름한 다른 시설에서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한다. 어느 쪽을 가겠냐니까 교회는 못 가요. 창피하고 자기가 알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독자 가족을 원망할 수는 없죠.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 서서 환자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는 측면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해줘. 실제로 어느 뭐 대형교회에서는 한 구역에다 목사님이 중독자 가족들을 한 대 구역으로 묶어줘 봤어요. 근데 그동안 간증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은 가서 스피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독증이 자꾸 자라니까 새로 생긴 사람들은 발걸음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중독자 가족하고 중독자 입장에 서서 해야지 우리가 어떤 기관의 목표의식이나 어떤 꼴로다가 이것을 이렇게 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요.
중독증 회복에는 회복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아직 한인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군요. 아무래도 이런 힘든 회복 사역을 하시려면 경비가 필요할 것이고 회복 사이트를 크게 두 개나 운영하시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드실 텐데 선교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시죠? 정기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나성 영락교회에서 한 2-3천 불씩 매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그 비용으로다가 사실 새벽 방송에 심야 방송에 이제 그 청취자들이 왔는데 사주신 좀 했고 그나마 지금 그 자금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이면은 그 회복지가 그동안 9년 동안 한 그 노하우다 중독증 모든 중독에 대한 이건 중독증은요 도박 마약 알코올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그 코케인이나 무슨 도박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할 때는 사람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회복하는 방법은 12 스텝이라고 과거에 미국 알코올 회복 모임에서 그 쭉 내려온 80년 전통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남들은 그걸 뭐 아주 우습게들 아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프로페셔널 에딕션 리커버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선교센터지만 종교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많고 또 불교 신자도 오고 또 무신론자도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종교가 없는 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복을 시켜야지. 만약에 보트 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다. 그럼 그때 뭐 구명정을 던져든지 뭘 해서 누구를 바깥에 나온 다음에 식사를 뭐 먹이고 뜨뜻하게 해준 다음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그 있고 또 그 중독자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도박을 더 하지 허용 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떨어져서 오고 또 부인들이 돈을 조금 꼼쳐놓은 게 있어도 도박자한테 돈이 가면은 있으면 또 갈까 봐 뭐 담배도 사주고 일절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그만 기도실이 제 시설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제 좀 사업체에 있는 전화번호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한 달에 보니까 제가 웹페이지를 크게 운영을 해요. 그 웹페이지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분은 제가 2000년도에 뉴욕에서 이런 걸 알고 그래갖고선 이제 그 메일 리커버리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메일 화면에다가 그냥 오자마자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못 본다. 또 받아도 감춰놔두면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그러면 2001년도에 그 회복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그때는 참 대단한 거거든요. 인터넷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영원히 못 짓는 또 24시간 아무 때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회복 사이트를 두 개를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유지비를 해서 한 달에 한 500불 정도가 소용이 돼요. 그래서 모자라는 건 조금 뭐 우리 이사분들 몇 분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도 같이 도와하고 또 거기 모임 참석자들이 좀 몇 분씩 좀 걷어주고 그래서 음료수도 그냥 무료로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전화비도 제가 내고 그다음에 그 장소비도 없고 그래서 누가 와서 촬영한다 그러면 참 창피해요. 뭐가 뭐 의자도 보면 식탁 의자 아니면 여러 개 의자가 이제 섞여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갖다 놔서 하지만 모임만은 아마 지금 한국의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한인 중독증 회복성 교사다 혹은 중독증 회복 혹은 이해왕 선교사를 해보시면 뭐 엄청 제가 한 천여 개 글을 썼어요. 그에 대해서
회복사역 경비가 부족하셔서 지난 9년간 사무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시는 것은 물론 회복사이트 관리까지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자비를 들이시면서까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회복사역을 하시고 계신데 정부나 한미연합회 같은 데서 어떤 보조를 받을 수는 없으신가요?
한 번은 그래서 저도 그 LA 카운티 같은데 한번 그 전화를 해보고 고용국이라고 그러나 EDD에서 한번 뭐 인여자금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제 남프로필 오가니션 등록이 돼 있으니까 연락이 들어갔다 와요. 근데 가보면은 그참 좋은 일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그짭 안내해주고 이런 근거를 가져와 그러는데 뭐 제가 이런 무슨 영리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자비랑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제 생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고 큰 기관들이 매년 그이 액수를 많이 타가잖아요. 정부에서. 그 조그만 기관은 그거 하려면 서류가 뭐 몇십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전화비, 직원 봉급 이런 거다 적어내는데 직원 봉급을 쓸리 없으 못 쓰니까 그게 퀄리케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지. 그걸 다 갖추고 하려고 그러면 일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전화도 있어야 되고 직원 봉급도 해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아직은 어느 일반 단체나 정부에서 선교비를 보조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한인사회에서 중독증 회복에 큰일을 감당하여 오신 걸 보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번에는 한인 중독증 회복 기관들 간의 교류는 원활한지요? 그리고 중독증 회복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과는 어떤 밀접한 연관을 맺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사실 당당히 얘기하고 싶어요. 좀더가 이런 데 어떤 그 봉사기관 모였는데 가보면은 3분의 2는 마약, 알코올, 도박 뭐 이거 다 치유하고 뭐 도와준다고 그래요. 뭐 맞겠죠? 근데 그 기관들끼리 한 번도 서로가 획기적인 교류가 없어요. 한인 사회에. 이거는 참 맹점인 거예요. 최소한도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et them choose. 내가 지금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가정에 이혼하느냐 자살하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시간을 끌수 있겠냐 그죠.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맡겠다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오면 오고 자기 기간에 놔두고 다른 데안 보내요. 여기서는 할수 있다고. 그런데 왜 가는? 그러면 안 되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오랜만에 그런 기관을 찾아봤는데 한번 가면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헤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치료가 여기서 마약을 봅시다. 마약을 많이 하이 돼갖고 너무 많이 약을 복용했으면 911 불러서 병원 치료 들어가야 돼요. 디톡시에이션 배출 작업 시켜야 되니까. 근데 병원 치료하고 나면 다안 좋아하세요. 부모님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안정 치료예요. 그다음에 지금 나눔 성격 같은 데는 그 레지덴셜 케어예요. 그래서 집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 거기서 격리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만 3, 4개월 있다고 나와서 다 나느냐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치료가 제가 하는 거죠. 아웃패션트 회원 모임. 그래서 레지덴셜 케어는 병원 치료의 후속 치료. 그다음에 아웃패션트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회복될수록 재활치료로 가듯이 암치료자가 수술 받고 방사능치료 받고 재활치료 가듯이 리커버리가 그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누가 손해보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 한인사회에서 지금 알고 있는 이슈고 이걸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기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독자가 가정이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종교와 중독이라는 글도 제가 많이 쓰고 중독자가 망가지면은 교회를 우선 옮겨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더 뜨거운 교회를 가게 돼요. 내가 우선 급하니까. 근데 어차피 내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중독증이 심해지면 못 나오는 거죠. 헌금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목회자님들이 이런 중독기관에 알려줘갖고 네가 알아서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교회도 나와라. 이러면 우리 같은 치료기간은 잘해야 2, 3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그 신앙심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러면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로부터 목회자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오피셜하게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글로 보냅니다. 한 건도 레퍼럴 받은 게 없어요. 그것이 지금 한인사회가 안고 있는 맹점이에요. 맹점이라고. 그리고 우리에서도 이번에 그 웹사이트 올렸는데 종교하고 회복모임에 대한 그 우리 간담회를 했어요. 참석자들이 아주 생생한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된다. 병행을 해야지.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한인 사회에서 그 느끼는 반응이죠.
아직은 한인 치료 기관들 간에 서로 교류도 없고 목회자님들은 교회 내 중독 가정들을 아시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중독 가정을 의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군요. 선교사님께서는 지난 9년간 중독증 회복 사역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더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한 5년 안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 중장기 계획은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나성 영락교회에서 3,000부를 금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한 1,000부 그 회복 교본을 제가 해서 수치시로 못 나온 사람들 교본이라도 읽고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모임에서 한번 읽고 가면은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일단 회복 교본이 발간되고 현재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회복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지금 아틀란틱에 있는 분도 토니 리라는 분도 어저께 메일을 받았는데 그분도 거기서 단두박 모임을 하시는데 너무나 자료가 좋다고 선교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CD도 보내드리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중독증 회복 내용도 미국 문화에 맞는 게 있고 또 한인 문화에 맞는 게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온 걸 좀 알려주고 싶고 지금 사실 서울에는 성중독자 모임은 없어요. 단도박하고 알코올 중독 모임에서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회복돼서 후원자 하는 분이 있거든요. 여긴 여성도 한 분 있고 남성이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회복 모임을 선교사님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보라 그러니까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막상 뭐 감옥서 짓는 것 마냥 중독자 회복 모임이 더군다나 성중독자 모임들이 모인다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지금 바로 사람도 있고 참석할 사람도 있고 모임 그 진행할 수 있는 그 사람 노하우도 하고 제가 서포트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LA 인근의 한 2주 코스 중독 회복 캠프를 하나 제가 그 운영하고 싶어요. 뭐 시설이 필요 없고 지금 기도원 같은 데를 빌려서 이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빚이 많고 문제가 되고 집에서 뭐 가정폭력이 있어 보면은 그러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어딘지 가서 내가 뭐 감옥으로 가면 가겠다 그래요. 근데 조금 형편이 안 되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한 2주일 동안 격리를 하면서 2주일 동안 중독증 회복의 기초적인 회복 그 이론을 다 가르쳐주고 하면은 일단 중독 행위를 중단하면은 withdrawal symptom 금단 증상을 느껴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모임에 오면서도 오며 가며 도박장 가는 사람이 있고 회복 모임이 바깥에 나가서도 마약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하면은 그 한 2주일 동안은 그걸 못하니까 조금 내추럴하는 그 디톡시에이션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에 참 도움이 되고 또 그 가족들도 그런 걸 원하세요. 예, 그런 걸 지금 하고 싶고 네 번째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님도 지금 중독증 회복에서 하트라인이 한양이 운영이 하도 없어요. 없어요. 내 가족에 내 동생이 이런 문제 있다. 어떤 데는 하실 거예요. 없어요. 알고 보면요. 그래서 하트라인 24시간 운영하면은 전화 걸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엔저링 하는 사람이 다 해서 안내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트라인을 앞으로 해서 하면은 이혼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자해, 자살 충동 같은 것도 자제시켜서 회복 안내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중독증 예방 교육이 중요해요. 한번 중독에 처하면요, 암병 바이러스에 걸린 거 그냥 계속해서 1년에 한번 도박을 해도 중독자로 다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부터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독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방 차원에서 이건 일반인한테 다 해당되는 거죠. 앞으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그 상당한 지금 중독증이 번지고 있잖아요. 인터넷 중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첫째는 게임 중독 있죠. 정보 중독 있죠. 사이버 섹스 중독 있죠. 그 다음에 이베이를 통한 액션 그거 있죠. 그 다음에 쇼핑 중독 있죠. 뭐 다섯 가지나.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분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약 코케인 같이 하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사준 정도는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과거에 대마초하던 애들이 바로 집으로 가서 게임하지 대마초 안 해요. 지금 마약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학생 때 마약을 하다가 못 끊은 사람들이 지금 중증이 걸려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뭐 신문에 뭐 그 자녀들 뭐 마리아나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신문 기사가 없잖아요. 게임 중독자 학생들이 게임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생 가면은 학자금 용자 받고 혹은 직장 가지면 돈 가지면 도박 중독자로 튀는 거죠. 이미 중독이 다 된 거죠. 그 게임 그 오브세션에.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다 지금 인터넷 하고 있잖아요. 어느 가정이나 중독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이 중독증 회복 사역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독증 회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누가 지원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고 그래서 혼자 뛰는 작업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게 안 되죠. 여러 사람이 같이 뛰어도 힘들은데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예방교육을 한다. 여섯 번째에는 중독증 회복 전형 방송국을 운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회복이 된 사람들을 뭔가 또 취미생활도 시켜주고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뭔가 정진하도록 그 한 대 링크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 매체를 통해서 24시간 회복을 알려서 일반한테 알리고 또 못 나오는 사람도 회복을 알리고 또 중독 예방과 회복 도구로도 그렇게 되면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복된 사람들은 회복 간증 봉사활동 등을 그 통해서 프로그램 한다든지 그래서 장기적인 회복 참여를 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역은 중독증 회복 사역을 위해서 그 전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복된 사람이 다 귀하고 헌신할 때 지금 암하고 에이즈병이 많이 지금 컨트롤되고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정말 뭐 제한 같았잖아요. 중독증도 그 제한 같은 게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적 회복 방송국을 운영할 때 예방도 되고 자기 회복도 되고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지금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면이 뭡니까? 이웃과 사회에서 중독증에 걸린 자체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자랑할 건 없지만은 나 이래서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아 그래? 어딜 가? 아 안 됐구나. 내가 애봐줄게. 좀 찾아가봐.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알고 도와준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웬만한 병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들이 찾아가 병문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중독증 하는데 병문안으로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병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할 때 예방도 좋고 또 예방이 그래요. 그냥 너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중독증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영상으로나 방송 매체로 딱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아, 이거 큰일 나고 이렇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이러는 걸 볼 때 경각심을 가져서 그 자녀들이 게임을 덜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안 보여주는 것만이 그 상책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9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건 꼭 필요하다 누가 해야 되지. 이런 건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안 해도 좋지만은 꼭 그러고 우리 레퍼럴 제조가 있어야 되고 하트라인 운영 뭐 우리 예방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좀 해서 모두가 저는 그래요. 이제 중독자들이 덜 찾아오는 거 진짜 없어서 중독 문제가 없어서 안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죠.
선교사님, 회복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그간의 어려움과 중요성, 필요성, 개선되어야 할 상황, 앞으로의 계획들을 여러 회복 참여자분들께 소상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하실 6가지 계획 중에 마지막이 중독증 회복 방송국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연약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렇게 첫 방송을 진행하시고 제작하신 것을 뵈니 제 마음이 아프지만 선교사님의 그 용기와 열성 그리고 추진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잘 운영되어서 많은 중독 가정들을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중독증 회복 방송국에서 실시한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회복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정미 집사였습니다.
내 가정 내 힘으로 보지.
것을.